10장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쭉 한번 30절부터 6장 30절서부터의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천명이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좀 무기력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영적인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증세가 있을 때 있죠. 막 그냥 뭐 고원하고 아무것도 몸이 그럴 때 또 우리 마음도 같이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 몸은 괜찮은데 하여간 마음이 그냥 완전히 뭐라 할까 의욕 상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기력증세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기력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저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성도님들 Library of Congress라고 있죠. 미 의회 도서관입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다 아시죠, 그죠? 저도 바로 그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는 못 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핫도그 스탠드에서 핫도그만 먹었습니다만. 내가 또 들어가려면 줄 서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선 또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 의회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도서실이에요. 가장 많은 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컨그레스 넘버가 있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지난 1991년에 뉴욕타임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 건국 이래 이 미국을 빚어온 책 10권이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인생의 의미라는 그런 책입니다. 인생의 의미. 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생존한 생존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책은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 죽기 전에 이 책이 얼마나 팔려나갔냐면 1천만 부가 팔려나갔을 정도예요. 엄청난 거죠. 뭐 밀리언셀러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다시금 찾고, 예, 생애에 뭔가 의미를 상실하고 실종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그런 위로와 격려가 된,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빅터 프랭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에 관한 이분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좀 찾아보게 됐어요. 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제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이카이트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수용소에 수감돼 가지고 쭉 지내면서 이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쭉 관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수감돼 가지고 생존의 그런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존해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살긴 살았는데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이 충격이 삼중 충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그 인생이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것을 이제 보고 거기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정신 세계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내용을 써놓은 것이 바로 그가 쓴 이 책입니다. 이 생의 의미에 대한 그 추구라는 그런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 삼중 충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용소에 수감됐을 때 너무도 큰 충격이죠. 모든 것을 상실한 거예요. 갑자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의 이름도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오직 하나 있는 거는 넘버가 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네. 뭐 3호, 3호에 4번.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박탈당해 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한번 성도님이 그런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 처음에 그런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충격에서도 이제 그 속에서 생존해낸 거예요. 생존해내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풀려난 다음에도 보니까 풀려난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더래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느끼던 꽃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다 무감각 증세가 일어나더래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급기야 무관심. 그냥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나에 집착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엄청나게 먹어댄다든지 아니면 뭐든 계속해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하나만 묶이는 거예요.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는 절망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예전에 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나는 예전에 내가 존재했던 흐릿하게 존재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다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극복을 했어요. 생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던 가장 깊은 의미 중에 하나는 인생의 의미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가 결정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딱 하나,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딱 한 존재는 나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나는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의 의미를 규명짓지 못한다. 어떤 상황이건 어떤 처지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건이건 그것들이 나를 빚어가지는 못한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그런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요즘에 생의 의욕이 없으세요? 책을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책을 사서 한번 보시고요, 새로운 힘을 좀 얻으실 수 있기 바라요. 근데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에피소드를 썼는데 수용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거기서 사람들이 태도를 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수용소 그 내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대로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수용소에 딱 갇히자마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사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이고 생존하는 것을 돕지 않는 것은 다간 거예요.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도덕성이건 인격이건 다 파산돼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산다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서 상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굉장히 아주 악한 그런 조건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 속에서 아주 얇은 그런 수감자들 입는 그런 것 하나 걸치게 하고 언제나 많은 길을 행군시켰고, 그래서 이 컬러도 세워지지 않는 그것으로 입이라도 이렇게 가리고, 추운 날 보면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코 가리죠. 그런 식으로 가리고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개머리판으로 돌근 병사들이 밀고 때리고 짐승들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그런 조건이지만 거기서 금방 쓰러지는 그런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 보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태도해야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태도는 어디서 올까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태도는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간다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더욱더 강한 그런 의지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간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만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어쨌든 이상한 얘기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해요. 저는 그러질 않아요. 아니 그러질 못해요. 제 자신은 사실은 제가 크레딧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거울을 보면 알아요. 뭐 그냥 보면은 상당히 믿었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겠을까? 그렇죠? 성도님 어떠세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의 하나님만은 제가 확신해요. 제 안에 계신 제가 저로서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은 저는 분명히 그분은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한다면은 그런 상황에 환경에 처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 그건 분명해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지 불확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요,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묵상을 했어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뭘까? 제자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면은 이 무기력증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쭉 들어와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아주 쭉쭉쭉쭉 진행이 되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일까지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닷가에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바람까지도 이 자연까지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그런 고백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격하고 고백했을 정도가 아니라 경험까지 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경험까지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뭐를 경험했나요?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고쳐주고 그죠?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떼쫓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막 곤두박질 치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표현은 뭐죠? 그러니까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경험까지 다 하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고백하고 경험까지 했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겠죠?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는 금방 예수님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눈길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 확신의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보니까 기특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슬금슬금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경험한 거 봐. 내가 목격한 거 봐. 내가 고백한 거 봐. 자꾸만 그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지금 전도 나갔다가 와가지고 신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복습시키는 게 있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였어요. 내 제자들이 사실은 잘 학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제대로 통과를 못해요. 35절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자, 상황에 대한 파악은 했어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애에서 의지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모든 것이 나온다고 분명히 확실하고 믿고 경험했다고 잘 배웠다면 그 다음에 얘기가 뭐가 돼야 할까요? 36절의 말씀보다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36절에서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가 함께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죠?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얘기죠? 왜 쉽게 지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죠? 내가 제자 입장이라도 그런 상황인데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면은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의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학습시켜 오셨거든요. 기적복귀 하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고 그들이 경험까지도 이것도 뭐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까지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 그런 상황 때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기다리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다가 제자들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어식의 표현이 좀 될지 몰라도 그렇죠? 아 예수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식적인 하나님으로 만들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의 상식선으로 내려서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무기력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신앙생활할 때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더 이상은 기대할 수도 없게 돼요. 다 그렇지. 상식에서 시작이 되고 상식에서 그치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상식선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래일도 그냥 모든 상황이 닥쳐오는 상황이라든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상식선에서 보니까 익사이팅 할 게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되는 거구나. 그냥 우리의 소망을 품는 기도가 없게 돼요. 마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 자유가 결코 오진 않아. 이 갇혀있는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있다가 조금 며칠 전에 먼저 갔던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쪽 대열에 껴가지고 가게 될 그것밖에 없을 거야. 무기력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정말 먼저 들었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의 어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기다려서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제야 들리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을, 모든 무기력증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듣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야 내가 바로 상황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시고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작아져야 되고 말씀의 위대함과 말씀의 큰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요. 내 생각에 너무 골몰하고 오히려 말씀은 너무도 기계적으로 지나가지 않나. 사실은 그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익사이팅해하고 전화를 얻은 것보다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영혼의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 벤치에 어떤 청년이 하나 앉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안 믿죠. 문자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뭐 성경 보고 뭐 호들갑 떨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청년 뭐를 읽길래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그러세요. 아, 성경입니다. 아, 성경 가지고 뭐 그렇게 흥분할 게 뭐가 있어. 다 분석하고 제대로 보면은 다 그 뭐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뭔데요? 출애굽에서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겁니까? 아, 그럼요, 진짜죠. 그러니까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혀를 내두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홍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규명한 그런 사실을 보면은 사실은 그 홍해가 많이 홍해라고 하지만은 그 표현이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때가 되면은 그냥 길이 이렇게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무릎 정도 오는 그런 길이 또 아주 가까이 열리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걷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그 좀 성경을 좀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는데 뒤에서 또 청년이 할렐루야! 크게 난리가 났어요. 그는 다시 돌아보고 물어봅니다. 뭐가 이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낮은 물 속에 모든 애굽 병사들이 다 익사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무기력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력증을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일을 볼 때 새로운 출발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말을 듣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호사를 지금 우리가 제가 새벽기도 때 이제 여호사가 끝났어요. 요즘에 룻기서를 들었는데 참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기가 막히죠. 참 꿀보다 달고 그런 말씀인데 여호사를 이제 볼 때 여호사서 1장의 그런 말씀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오래전에 그 여호사서 1장 8절의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 흥분, 그 감격이 저에게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 하워드 행즈릭스라고 그 교수님이 제 성경에다가 사인까지 해줬어요. 그 말씀 가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저한테 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죠. 여호사서 1장 8절. 네, 우리 한번 같이 8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해야 할 일, 사람의 생각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엄청나게 수도 많은 그런 이방 족속들이 딱 이미 살고 있었어요. 거주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해봤자 애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먼 여행의 길을 왔어요. 광야의 길을 거치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싸움했던 그런 어떤 전적이 있기를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행군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해야 할 일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군사를 가지고 엄청난 그런 대군과 엄청난 그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싸우는데 능했던 자들이에요. 악했어요. 그랬던 자들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있었을 때 사람의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는 건 뭐죠? 어떻게 싸워야 되지? 숫자적으로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지? 이 변법과 전략이 중요한 때죠. 전쟁의 경험이 없다면 뭐라 이 전략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은 그걸로 골몰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변법과 전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래야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땅 정복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힘을 키우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방법을 주시지는 않고 율법책을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그것도 대충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싸우는데 한번 전력을 쏟아봐라 하는 말씀도 아니고 율법책 공부하되 그것도 언제요? 밤낮으로. 우리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냥 쉽게 지나가버려요. 밤낮으로 그냥 한 30분 딱 하루에 보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죠? 밤낮으로라는 건 뭐죠? 우리가 계속 이것만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래 밤낮으로 말씀 속에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말씀이 계속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또한 조건이 뭐죠? 쓰여진 대로. 대충이 아니라 쓰여진 대로. 예? 그 말씀을 읽었는데 아 그 말씀 이런 거야. 에이, 대충 그냥 읽고 아 그런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떨 때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잠깐만 봐요. 거기만 까매요. 그냥 다른 부분은 허해. 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봤어도 아 그 말씀 그런 거야.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쓰여진 대로. 쓰여진 대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모든 것이에요. 요 부분은 하고 요 부분은 말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심껏. 성심껏. 성실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그 말씀 앞에 부분 부분마다 성심을 다해 지키라. 이렇게 하려면은요 여호수아가 그냥 상식선을 생각하면은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칼을 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전혀 시간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전략과 나의 방법과 나의 힘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내가 느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그대로 쓰여진 대로 우리가 복종시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증세는 무서운 거예요. 희망을 놓게 만들어요. 아니, 희망이 안 보이니까 무기력증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영적인 그런 생명력, 이 vitality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자꾸만 희망도 없어지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vitality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생명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결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익숙한 대로 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성도님 자신 믿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 안 믿어요. 아주 불성실하고요. 제 자신을 보면 아주 게으르고요. 아주 그냥 이러다 저러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 안의 주인께 집중하고 주인이 말씀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말씀하셨으면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그 같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 우리 서로 좀 격려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잔치상 앞에 우리가 둘러앉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잔치상 앞에 우리가 둘러앉을 거예요. 먹어도 남는 풍성한 상을 우리가 그 앞에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에도 오병이어의 밥상이 차려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밥상이 차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그 오병이어의 밥상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꿈을 갖기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